사무엘하 6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이제 잘 안정되고 또 다윗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잘 정비되고 강화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큰 주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또 나라로 세워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고 또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7장 연대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장 뒷장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주제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절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죠.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는 이제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되고 평안한 때 바로 이때 이제 드디어 여유가 생겼을지 아니면 마음에 오랜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할 때가 됐다라고 했는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대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제 그 대화를 끝내고 갔는데 나단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것이 오늘 7장 내용 전체입니다. 그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받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이 7장 전체 내용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나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에 하나님이 묶여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신앙을 온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들어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께로 이어지는 또 최후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의 계보가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주석적인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이제 전쟁의 피바람 속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 짓는 것보다 그 다음 때 짓게 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죠. 또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지은 성전까지 지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서게 되면 과연 다윗일지라도 온전할 수 있을까? 어찌 본다면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솔로몬 때에 짓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누구든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거나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본다면 다윗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는 또 축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답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주신 말씀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상의 축복과 명예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명성을 세상에 위대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늘상 대적들, 외적들이 침입하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사사들을 세우고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 외적들이 침입하고 이런 반복이었는데,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13절은 다윗의 씨 솔로몬을 의미하고,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합니다. 당시로 볼 때는 다윗의 씨로 여호와를 위하여 집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을 터인데 그들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들이 범죄할 때에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그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그 왕위는 영원히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 언약을 볼 때에 세 가지 단어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집은 다윗의 가문을 말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다윗의 왕국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받은 성령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 즉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단지 당시에 주어진 구약 시대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할 때에 전체 언약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 당시에는 다윗의 왕국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견고하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괴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할 것이다. 다음 세 번째는 씨입니다.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대에는 솔로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고 해석할 때에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 언약의 의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락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의 후손이 왕권을 얻게 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되리라던 야곱의 예언, 그 예언이 다윗 가문을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아까 보았던 7장 12절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시대에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연결됐고 또 예수님의 언약으로 이어진 겁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신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천국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오신다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 우리도 힘있게 진실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묵묵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뜻은 무엇인지 알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엮여져 가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묵묵히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의 소원을 물리치셨지만 그 대신 다른 계획이 있음을 또 다른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이 거절되었음에도 서운해하거나 원망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본질적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법으로 삼겠다 또 고백하는 그 자세가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내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우리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다윗의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자 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내 뜻이 꺾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